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7일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실종 한국인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긴급 안보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청와대 브리핑에서 회의 결정 사안인 다음과 같다면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 차장은 이어 남과 북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서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과 북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가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을 위한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NLL 인근 해역에서 조합 중인 중국 어선들이 있으므로 중국 당국과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에서 한국 시각 27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열렸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과 서 차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무엇보다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어떤 수색을 벌이든 개의치 않지만 북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시신 수색대를 조직했다고 주장하며 시신을 찾으면 이를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 생각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한국 공무원 총격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사과한 지 이틀 만이며 북한 공식 매체의 언급으로는 처음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왕 외교부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 25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회담을 갖고 기자들에게 중국과 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에서 양국과 국제적 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왕 부장의 방일이 이루어지면 스가 총리에게는 취임 이후 첫 중국 고위급 관리와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다음 달 초 일본을 방문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로 프랑스 대통령이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벨라루스와 국경국인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방문을 앞두고 주간지 디망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주의 논리로 용납할 수 없는 무력에 의존하는 독재 권력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달 9일 치러진 대선 개표 결과 26년째 장기 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 득표율로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부정 투표와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쏘며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23일 비밀리에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등은 루카셴코 정부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소련 국가인 아르마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현지 시간 27일 오전 아르마니아 니콜 파시난 총리가 페이스북에 아제르바이잔군이 민간인 정착촌에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르마니아 국방부는 그 보복으로 아제르바이잔군 헬기 2대와 드론 3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아르메니아 쪽이 먼저 해당 지역에서 가까운 자국 영토에 대규모 도발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앞서 지난 7월에도 무력 충돌을 벌여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사상자 15명이 발생했고 아르메니아군 100명이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민간인 정착촌 지역을 두고 지난 1988년부터 갈등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모두 마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군이 서해에서 한국인을 총격 사살하고 불에 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남북한 간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 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에 시신을 불태웠다는 사건인데요. 먼저 한국 국방당국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방금 한국합동참모본부의 안영호 작전부장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이 사건 경위를 좀 최 기자가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번 사건은 서해 소연평도 근처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한국 공무원 이모 씨가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인데요. 시간대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그 연평도 근처에는 어선들이 이제 고기를 잡다가 가끔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 어업지도선을 배치해서 이를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건데요. 예. 지난 21일 그 소연평도 근처에서 그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 47살 이모 씨가 오전 11시 30분께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한국 해경과 해군이 그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해서 이제 수색을 했는데요. 그날은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측 발표에 보면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한의 그 수상사업소 선박이 그 북측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그 표류하는 이 씨를 발견했다고 그러고요. 아, 북측 선박 선원들은 그 자신들은 그 방독면을 착용하고 그 한국 공무원에게 왜 여기에 표류하고 있느냐 이렇게 월북 경위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6시간이 지난 뒤에 아, 오후 9시 40분께 북한 해군의 그 선박 단속정이 다가와서 이 씨에게 그 총격을 가해서 아, 한국 공무원을 이제 사살을 했고요. 그리고 밤 10시께 시신에 다가가서 그 기름을 붓고 시신을 소각한 이런 사건입니다. 아, 이를 파악한 한국 국방장관이 그날 밤 11시께 한국 청와대에서 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한국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바다에 떨어진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발표라든지 분석은 어떻습니까? 이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국 국방부 또 해양경찰 이런 곳에서는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실족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유족들 또 동료들 연평도 주민들 이런 쪽에서는 월북할 이유가 없다, 월북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군 얘기를 보면 그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또 선박에서 벗어날 때 신발을 벗어놓고 나온 점, 또 해상에서 그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월북 가능성을 높게 봤고요. 특히 그 한국군 측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근거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답변을 하는 데는 제한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도 이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서 그런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그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정보 수집 때문에 구체적인 그 상황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사망자의 가족들은 지금 군이 나라가 군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책임을 떠넘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조만간 그 국방부에 공식 항의하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연평도 주민들은 그 해류가 거세서 자진올복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한국에 보낸 통지문에 대해서 써놓은 걸 보면 월북 정황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북한 통지문 보면 이 씨가 신원 확인 요구에 처음에 한두 번 대한민국의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답변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사격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해서 공포를 쏟아 놀라 엎드리며 도주할 상황이 조성된 걸로 이렇게 말하면서 월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금 얘기가 엇갈리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 측은 한국 공무원을 해상에서 발견하자 구조를 한 것이 아니라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술을 들은 거군요.
네, 이것이 그 상당히 좀 특이한 대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 공무원 이 씨가 이제 어쨌거나 물에 빠져서 24시간 이상 그 표류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북한 선박이 이제 이 표류한 사람을 바로 구조한 것이 아니라 한국 발표에 따르면 그 북한 선원들은 그 자신들은 그 방독면을 착용을 하고 이 씨로부터 진술, 그러니까 너는 누구고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한 달 좀 넘은 시간이죠. 지난 7월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남한에 갔던 이제 탈북자가 다시 그 북한 개성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비상 확대회의를 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온 거를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크게 화를 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그 방독면을 착용하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 이런 것도 이 같은 그 앞선 지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오후 9시 40분쯤에 북한군이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했는데 이 한국 공무원에게 이것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 아닐까 하는 그 얘기들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그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코로나 유입을 막는데 굉장히 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부 지시에 따라서 총격이 이루어졌고 또 시신 처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 얘기를 보면 역시 그 상부 지시에 따라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제 북한 상부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느 선인지 여기까지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북한이 최초 발견하고 처형하기까지 6시간 걸렸다는 점에서 평양의 총참모부나 혹은 또 최고 수뇌부의 지시를 기다린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서 그 고속정 청장의 정장 고속정의 정장의 결심에 따라서 이번 10여 발의 총탄이 불법 침입자에게 발사됐다 이렇게 밝혀서 노동당이나 북측 수뇌부가 개입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현장 실무자가 규정에 따라서 발사를 했다, 사격을 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그 이번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함께 이 부분도 역시 앞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총격을 가한 후에 시신을 불태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야말로 인권에 대한 참 대단한 침해다, 지금 잔인하다 뭐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 군 발표에 따르면 그 북한군은 이제 총격을 가해서 가한 다음에 이 씨를 그 밤 10시쯤에 시신에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소각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불에 태운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 그 시신에다가 이제 그 소각을 했다. 기름을 부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자신들이 불태운 것이 아니라 총격을 가하고 그 현장에 가서 봤더니 시신은 없어졌고 그 공무원 이 씨가 타고 온 부유물이 있더라.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이를 태워버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그 진상 조사가 그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한국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에 항의한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행위를 만행으로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국방부 입장문을 보면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청와대 역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한국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특히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 또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규탄을 했는데 이제 다음 날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로 한국 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한국 정부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측에 항의를 하자 25일 날 오전 북한이 그 통지문을 한국 측에 보냈습니다. 상당히 좀 빠른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북한의 그 통일전선부 명의로 이제 된 통지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건 경위, 북한이 주장하는 이것이 경위다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유감 표시 이겁니다. 그래서 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건 경위와 관련해서 북한에는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이제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군 선박이 출동해서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의 암흑이다라고 얼버무리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공포탄을 쏘니까 이 사람이 도주할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을 보이길래 총을 10발 정도 쐈는데 사격 후 가서 보니까 침입자는 없어지고 부유물만 남아 있어서 이를 불에 태웠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덮어놓고 무슨 만행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도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죠. 귀측에 그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역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의 통지문을 보면 앞서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측 발표와 여러모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게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뭐 알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크게 보면 남북 당국 간의 입장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월북 여부인데요. 한국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배에 남은 신발이라든가 구명조끼 착용, 특히 그 북한 통신 감청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북한은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한 이 씨를 군인들이 사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월범물이었고 단속 명령에 불응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그 차이점은 그 시신 훼손 여부인데요. 한국군은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 이렇게 밝혔지만 북한은 불태운 건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국군은 북한의 행동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이뤄진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반면 북한은 현장의 그 단속정 정장의 결심에 따라 사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렇게 차이 나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군의 첩보 또 북한의 통지문 여기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통지문에서 앞서 소개를 하신 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사과는 참 드문 일인데요. 그렇다면 이쯤 하고서 이제 끝내자 뭐 그런 뜻도 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 통지문 맨 마지막에 보면 남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 어쨌든 상당히 그래도 신속하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사람이 죽어서 미안하게 됐다 이런 뜻을 했는데 좀 분명치 않습니다. 분명히 사건 경위가 그 좀 명확히 좀 밝히고 그렇게 되면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것이 그 한국 정부하고 다른 부분이 많고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좀 그 두고두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그 한국의 정치권 또 민간단체 일각에서는 유엔 총회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국제형사재판소 등을 통해서 북한의 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서 사과를 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일단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하지만 북한이 통지문 외에 과연 얼마나 이 진상규명에 협조할지가 불투명합니다. 남북 당국의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그 남북한 공동조사가 필요한데요. 여기 북한이 과연 응할지 이것이 좀 여전히 의문이고요. 또 사망자 주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공동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책임자 처벌도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북한은 통지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그 북한 내 책임자 처벌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일단 한국 정부에서는 법률 검토 결과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ICC는 민간단체 등의 탄원에 따라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가릴 그 예비조사 여기에 착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ICC 관할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조사를 종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ICC 회부는 어렵고 또 ICC로 가려면 안보리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역시 그 책임자 처벌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냈는데요. 이 논평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 국무부가 이제 두 번 논평을 냈는데요. 사건 직후인 24일 그 VOA 질문에 논평을 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국의 규탄과 그 북한의 그 완전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국의 촉구에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내용을 냈고요. 25일 날 그러니까 북한이 그 통지문을 보낸 다음 날 이제 또 논평을 냈는데요. 북한의 사과가 그래도 도움이 되는 조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살된 공무원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가 있었고 또 통보문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걸로 해서 남북관계 그 어려움들이 일단 봉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그 사과문을 쓰는 그 통지문을 이제 빨리 보낸 것은 뭐 비교적 그 잘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여론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가라앉을 것 같진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과거 그 남북 간 그 군사당국 간의 평도 해전하고 달리 이번 사건은 그 비무장한 민간인 바다에 표류하던 사람을 6시간 동안이나 바다 북한이 발견하고도 내버려뒀다가 총으로 쏜 다음에 또 시신을 불에다 태운 아주 그야말로 들어보면 듣기조차도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
겉으로는 뭐 그 한국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넘어갈지 몰라도 아마 일반 사람들 여론 이런 걸로는 아마 북한의 이 같은 그 행동 만행 이런 것이 아마 두고두고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먼저 한국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를 계기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핵심을 최 기자가 설명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그 정기총회를 맞아서 이제 메시지를 낸 건데요. 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의 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영어로 이제 FFVD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란에 대해서도 이란이 그 핵무기를 못 갖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와 별도로 미국 그 에너지부 장관이 화상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그 핵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식의 비핵화 해법이 북한을 위한 최선책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데 뭐 아시다시피 남아공화국도 핵무기 계획을 나중에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주장이 나온 것도 좀 궁금하고요. 내용이 어떤지 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를 지낸 안호영 전 대사의 주장인데요. 북한을 위한 가장 좋은 비핵화 해법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지난 22일에 스탠퍼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가 북한의 위협과 미한동맹을 주제로 한 화상대화에서 이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이 된 남아공의 사례를 따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북한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남아공식 비핵화 해법은 그 주변의 안보 상황의 호전 등을 요인으로 스스로 핵을 폐기하고 그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 사찰을 받는 등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 사례입니다. 안전대사는 북한이 이런 그 남아공의 사례를 따르지 않고 핵무기 보유를 체제 유지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유엔 총회 연설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화상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is virtually controlled by China, falsely declar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human to human.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사실상 중국에 의해 지배된 세계 보건 기구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대 사람 전파의 증거가 없다는 등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유엔은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전반적인 내용을 좀 최 기자가 요약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날 그 화상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분량이 한 7분가량 주로 되는데요. 주로 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중국을 강력히 비난을 했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중동에서 그 최근 그 미국이 중재한 중동 평화협정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외교적 업적을 부각하고 또 미국의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론인 미국 우선주의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올해까지 모두 네 번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은 연설 때마다 북한 문제를 언급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처음이었던 2017년 연설 때는 당시에 그 북미 간의 긴장이 그 최고조로 치달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칭하고 또 북한의 완전한 파괴를 언급하는 등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에는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축으로 대체하기 위한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면서 전해와 그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고요. 지난해에도 물론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긴 했지만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사실을 김 위원장에게 말해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 이 현실과 무관치하나 보인다. 이런 지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곧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 미국과 북한 간의 그 관계 진전보다는 북한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발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아마 이번에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각에서는 나왔습니다.
네. 한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특히 종전선언을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함께 코로나 문제도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유엔 총회 그 기조연설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 체계를 이제 공식 제안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 한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체계를 해서 백신 공급 이런 곳에 같이 협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같이 좀 없애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역시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강조한 대목인데 이번에 여기에서 또 이 문제를 강조한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유엔이라는 국제 무대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 하반기를 맞았고요.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그 전에 미국과 남북한 간 대화의 그 모멘텀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을 한번 보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이 종전선언은 2018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 또 미북정상회담 등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남북정상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또 이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미북정상도 비핵화 조치 여기에 그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이 제시되곤 했는데 지금 지난해 2월에 열렸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종전 선언이라든가 이런 모든 논의도 사라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걸 유엔에서 꺼내서 불씨를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미 국무부의 논평도 좀 들어볼까요?
네, 국무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그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해서 이제 짧은 논평을 냈는데요. 미국은 북한 문제 관련해 한국과 그 단합된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미북 관계 장기 교착 상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바로 이 미북 관계 장기 교착 상태를 이유로 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제안하는 종전선언이 실현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현재 장기 교착 상태에서 종전선언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에는 당장이라도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관련 얘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내 주류에서는 섣불리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연합훈련 중단 등 이런 것에 그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 상당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요. 북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는 종전선언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그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 같은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지금 북한도 주장을 하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는 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는 뉴스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 방문이 확인된 뉴스인가요?
이게 뭐 확인으로 치면은 이제 반쯤 확인된 뉴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한국 언론에 보면은 그 정부 소식통을 이용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 7일 1박 2일 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강경화 외무장관과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것이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국무장관의 그 해외 순방 방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부가 확인을 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으로 치면 한 반쯤 확인된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년 만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방한 목적이 뭔지가 궁금한데요.
네. 미국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배경에 관심이 모입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은 방한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걸로 보이고요. 이 자리에서 앞서 그 일본 방문 중에 만났던 그 스가 총리를 만난 적 여기서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요것이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직접 대화 상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는 그 두 나라 사이에 여러 현안들을 뭐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그 주한 미군 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비롯한 그 미한 동맹의 현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 미북 관계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논의할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아 특히 아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직후인 그 다음 달 10일이 되죠. 그때 북한이 당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한 그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는 것이 큰 그 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관측이 되고요. 이와 함께 이제 현재 그 미중 갈등도 그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대해서 그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군이 한국인을 총격 사살하고 불에 태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총격을 받아서 사망하자 부통령이었던 체스터 앨런 아서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아서는 원래 당파적인 충성도나 기여도에 따라서 관직을 배분하는 역관 제도의 중심에 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개혁주의자로 탈바꿈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미국의 21대 대통령 체스터 앨런 아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난 체스터 앨런 아서입니다. 혹시 내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멋들어지게 기른 구렛나루와 턱수염을 기억할 겁니다. 난 워낙 멋내는데 관심이 많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곤 한다. 옷을 잘 차려입고 고급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는 게 내 취미였는데요. 그런 내게 백악관은 너무 우중충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한동안 백악관에 들어가질 않았죠. 유명한 실내 장식가를 고용해서 백악관을 완전히 새로 꾸민 뒤에야 이사를 했습니다. 난 1829년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내 출생지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침례교 목사셨는데 내가 태어날 무렵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을 거란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학교는 뉴욕주에 있는 유니온 대학을 나왔는데요. 대학을 나온 뒤에 잠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네, 뉴욕에 자리를 잡은 체스터 아서는 젊은 나이에 변호사로 일찍 성공을 거뒀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맡아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역사학자이자 변호사인 케네스 에커맨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1850년대 말에 한 흑인 여성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공공교통수단인 전차를 타려고 하다가 탑승을 거부당한 여성이었죠. 아서가 이 흑인 여성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욕 공공교통 분야에서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1861년에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체스터 아서는 뉴욕주 병참감으로 임명됐습니다. 실제로 전투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후방에서 필요한 병력과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일을 맡은 건데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병참감에서 물러나서 다시 변호사 생활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정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There was at the time a very strong Republican Party machine in New York.
당시 정치적 후원 제도, 그러니까 엽관 제도에 기반을 둔 강력한 파벌이 뉴욕주에 있었습니다. 로스코 콩클링 상원의원이 이 파벌을 이끌었는데 콩클링은 그랜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죠. 그래서 그랜트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때 체스터 아서를 뉴욕항 세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뉴욕항 세관장은 당시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뉴욕항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을 관리하는 자리였는데요. 당시 미국 무역량의 대부분이 뉴욕항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미국에 소득세가 없었기 때문에 관세가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이었습니다. 또 뉴욕항 세관장은 수백 개에 달하는 뉴욕항의 임명직을 관장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였죠. 정부 관리들의 비리로 시끄러웠던 그랜트 행정부가 물러나고 헤이스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연방정부 안에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무원 조직을 바로잡자는 거였다. 헤이스 대통령은 먼저 뉴욕항 세관에서 일어나고 있던 뇌물수수 관행을 뿌리뽑기로 결심했고 본보기로 뉴욕항 세관을 이끌던 관리 3명을 해임했다.
네, 해임당한 3명 가운데 한 명이 세관장이었던 체스터 앨런 아서였는데요. 아서 본인이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혐의는 없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를 묵인했고 정치적 목적 아래서 뉴욕항 세관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로 뉴욕항 세관장 자리에서 물러난 체스터 아서. 하지만 아서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로스코 콩클링의 지지를 등에 업고 뉴욕 공화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는데요. 그러다가 1880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뜻하지 않게 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겁니다. 다시 역사학자 케네스 에커맨 씨의 설명입니다.
그때 공화당 내에서 두 개 파벌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쪽은 체스터 아서의 조언자였던 로스코 콩클링이 이끄는 스톨월트파였는데요. 율리시즈 그랜트 전 대통령을 다시 공화당 후보로 내세우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한쪽에는 해프브리드파가 있었습니다. 이 해프브리드파는 제임스 블레인이란 메인주 출신 상원의원이 이끌고 있었는데 블레인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죠.
두 파벌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수십 차례 투표가 진행됐지만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대안으로 제임스 가필드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36번째 투표에서 가필드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가필드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그랜트를 지지하던 스톨월트파는 아주 씁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필드가 해프브리드파의 지도자였던 제임스 블레인 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가필드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지만 콩클링이 이끄는 스톨월트파와 평화를 이루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스터 아서에게 부통령 후보 자리를 제안한 겁니다.
체스터 아서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지만 부통령 후보 제안이 들어오자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큰 영예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이렇게 가필드와 아서를 내세운 공화당은 그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Once in office, Garfield's term was very controversial.
가필드 대통령 행정부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 임명직, 특히 뉴욕항 세관장 자리를 놓고 로스코 콩클링이 이끄는 스톨월트파와 큰 갈등이 있었는데요. 가필드가 콩클링의 정적을 뉴욕항 세관장으로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콩클링이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이때 부통령이었던 아서가 콩클링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었죠. 부통령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싸움은 결국 가필드 대통령 승리로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가필드 대통령이 총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가필드 대통령에게 총을 쐈습니다. 난 스톨월트 중에 스톨월트입니다. 이제 아서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될 겁니다.
1881년 7월 2일 워싱턴의 한 기차역에서 가필드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찰스 기토는 경찰에 붙잡혀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서 부통령에겐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아서 부통령이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지만 아서가 기토를 부추켰거나 기토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1881년 9월 19일 두 달 넘게 누워있던 가필드 대통령이 마침내 숨을 거두자 부통령이었던 체스터 앨런 아서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로스코 콩클링을 비롯한 스톨월트파는 이제 자기들 세상이 왔다면서 기뻐했는데요. 하지만 아서 대통령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사학자 케네스 에커맨 씨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They thought that he would be very submissive to the political machine.
사람들은 아서가 자신이 속해 있던 정치파벌, 특히 로스코 콩클링에게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뉴욕주 공화당을 운영한 것 외에는 정치 경력이 없으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감각도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서는 상당히 능력 있는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아서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콩클링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신이 반대했던 뉴욕항 세관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서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죠.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아서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자신이 이끌었던 뉴욕주 공화당에 대해서 그들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무엇이 체스터 아서를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에 따른 충격이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이 7월 초에 총격을 받았는데 9월 중순까지 살아있었거든요. 그 2개월여 동안 온 나라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해봤던 거죠. 아서는 특히 가필드 암살 사건에 연루됐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고요. 나라를 치유하고 통합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장관을 지명할 때 자신과 다른 파벌의 정치인들도 두루 뽑았습니다.
정치적 후원이나 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관직을 나누는 역관제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개혁의 선봉에 나선 건데요. 아서 대통령은 1883년에 펜들턴 공무원 제도 개혁법이란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은 특정 공무원직에 대해서 반드시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했고요. 또 실적제를 도입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인사들로 규정된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했는데요. 이 공무원 제도 개혁법은 아서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서 대통령은 공무원 제도 개혁법을 승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법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신속하게 임명했고요. 연방정부 여러 분야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밀어붙였죠. 이 법이 승인되고 나서 한 10년 안에 연방정부 공무원의 80%가 실적제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요. 아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80만에서 100만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 가운데 실적제 적용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변화였죠. 그렇게 된 데는 아서 대통령의 공이 컸습니다.
일반 국민은 아서 대통령의 이런 개혁 노력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화당 정치인들은 아서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는데요. 결국 아서 대통령은 1884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했고요. 퇴임하고 다음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1대 체스터 아서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7일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실종 한국인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긴급 안보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위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청와대 브리핑에서 회의 결정 사안은 다음과 같다면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 차장은 이어 남과 북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서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과 북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한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NLL 인근 해역에서 조합 중인 중국 어선들이 있으므로 중국 당국과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에서 한국시각 27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열렸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과 서차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무엇보다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어떤 수색을 벌이든 개의치 않지만 북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시신 수색대를 조직했다고 주장하며 시신을 찾으면 이를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 생각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한국 공무원 총격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사과한 지 이틀 만이며 북한 공식 매체의 언급으로는 처음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해 모테지 도시믹스 일본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왕 외교부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 25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회담을 갖고 기자들에게 중국과 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에서 양국과 국제적 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왕 부장의 방일이 이루어지면 스가 총리에게는 취임 이후 첫 중국 고위급 관리와의 만남이 됩니다. 스가 총리와 왕 부장의 회담은 미국 고위 관료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다음 달 초 일본을 방문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해 엠마니엘 마르코 프랑스 대통령이 사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국경국인 리투아니아와 라티비아 방문을 앞두고 주간지 디망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주의 논리로 용납할 수 없는 무력에 의존하는 독재 권력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달 9일 치러진 대선 개표 결과 26년째 장기 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 득표율로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부정투표와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쏘며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자국민에게 대거 투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이 제약회사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3단계 임상을 마치지 않은 후보 물질을 접종했고 교사와 위험지역 여행자 등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3단계 임상 절차 없이 대규모로 백신 접종에 나선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며 관련 단계를 건너뛰고 백신 승인에 나선 러시아도 백신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시행된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민들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불법 백신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면서 지난 2017년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가 개발한 뎅겨 백신